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어제 이는 매우 큰 성과라며 미국과 중국의 모든 무역관계 역사를 통틀어 이룬 것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늦어도 7월 16일까지 국제식품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곧 해제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는 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중국 수출길도 열었습니다. 이 밖에 양국의 100일 행동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소유 금융업체들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투자를 위한 면허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무기 수입으로 미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그동안 미국 군수업체들로부터 미사일 방어체계와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기, 상륙 강습 차량 등을 사들였다며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군수 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타이완은 미국의 7번째 군수품 수입국이었으며 해마다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다국적군이 괌에서 진행하던 합동군사 훈련이 프랑스 상륙함 좌초 사고로 돌연 중단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일본, 미국은 국제해역에서 항해 자유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훈련이 중단된 가운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전격 경질한 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헌법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만일 자신이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코미 전 국장을 경질했을 것이라며 그는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권한대행은 어제 상원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선거 진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과정에 간섭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의회에 알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북극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측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앨라스카주에서 열린 북극위원회 정례 회의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북극위원회가 앞으로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필수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요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뒤 테러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미국인이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뉴욕연방판사는 어제 브라이언트 닐 비나스 전 요원이 지난 8년 3개월간 수감됨으로써 형량을 모두 채웠다고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알카에다 관련 사건들에서 매우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미국 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학창시절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시기를 놓치고 나면 다시 학업에 열중하려고 해도 삶의 무게에 눌려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미국 동북부 코네티컷주에 사는 84세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최근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샬럿 버틀러 할머니인데요. 1950년대 초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일찍 결혼하면서 또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돌보느라 대학 생활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80세가 되던 지난 2013년 문득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황혼의 나이에도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자녀와 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4년간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는 동안 가족 내력이었던 치매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이 늦은 나이에 배움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1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0도, 신의주 12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에서 21도, 함흥 11에서 17도, 끝으로 청진은 8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빌 위더스의 노래입니다. Ain't No Sunshine, 그녀가 떠났을 때 태양도 빛을 잃었다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It's not warm when she's aw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Wonder this time where she's gone. Wonder if she's gonna st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this house just ain't no home. Anytime she goes away. And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Sunshine when she's gone. Only darkness every d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this house just ain't no home.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합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의 전자결제 업체들도 중국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제 공개된 두 나라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합의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게 됐고요. 이어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흡연 규제 논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됐군요.
네, 중국이 지난 2003년 단행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미국 전자결제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등 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대폭 개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어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신문 판공실도 이날 성명을 내서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식품과 금융시장을 크게 연 건데요.
네.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까?
예, 지난달 초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에 양국 실무진이 이 후속 협상을 연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건데요. 이 미중 정상회담 후에 한 달이 지금 조금 넘었으니까 이 100일이 되기 훨씬 전에 이 주요 쟁점의 합의가 나온 겁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쇠고기와 전자결제 시장 개방을 비롯한 10개 항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로스 장관은 두 나라가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될 항목이 500개는 넘을 것이라면서 이 남은 시일 동안 중국 측과 실무 협상을 착실하게 진행해서 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완전하게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10개 합의 사항 가운데 이 쇠고기 분야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이번 합의에 따라서 중국은 오는 7월 16일 이전에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도록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일명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소해면 상뇌증이 발견된 뒤에 지난 2003년부터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금수 조치를 이번에 14년 만에 풀게 된 겁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 합의를 통해서 최소한 25억 달러에 달하는 쇠고기 시장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쇠고기는 미국 축산업의 핵심 산업이어서요. 상무부는 이번 합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전자 결제 업체들도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이죠?
네. 이 현금이 없어도 이 작은 플라스틱으로 된 전자 화폐만 들고 다니면 어디서나 물건도 사고 이 다양한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신용카드가 이 서방과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데요. 이런 전자 결제 업체들 가운데 가장 큰 회사들이 이 미국에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 자국 회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전자 결제 업체들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난 2012년에 이 분야의 개방을 중국 측에 요구했음에도 이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런 상황이 이번에 바로 잡혀서 미국 전자결제 회사들이 곧 중국에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측은 즉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고 어제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전자결제 외에도 금융시장이 더 개방된다고요?
예. 이 미국의 금융기관 두 곳이 오는 7월 17일 이전에 중국에서 채권 인수 상환 업무를 허가받게 됐고요. 또 신용평가사들도 이번에 중국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10가지 합의 사항, 나머지 주요 항목들도 한번 들여다보죠.
네, 중국은 또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NG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난방이나 무공해 자동차의 연료 등으로 주로 쓰이는 자연자원인데요. 유전자 조작식품, GMO도 이번에 중국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몬산토와 다우케미컬, 신젠타 같은 미국 내 주요 관련 업체들이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유전자 조작 심의 규정을 내세워서 그동안 시장을 사실상 폐쇄해온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달 말 국가바이오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이 미국산 유전자 조작 종자 수입 규제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예, 자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합의한 내용인데 주로 이제 미국이 혜택을 보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점을 꾸준히 비판해온 데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늘려서 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이번 100일 계획에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4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상무부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0일 계획 실무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고 첨단 제품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미국이 중국 측에 계속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혜택을 보는 분야도 있나요?
예, 중국이 혜택을 보는 분야도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 보건 위생상의 문제로 이 닭고기를 비롯한 중국산 익힌 가금류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금수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또한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 중국은행을 다른 외국계 은행들과 동등한 지위를 우려해서 똑같이 대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이번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 주요 합의와 후속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1개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는 일요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일대일로 포럼, 여기에 미국이 그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를 파견한다는 소식이죠?
네, 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매튜 포팅어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오늘 14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 인근 휴양지 옌치후 일대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다고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초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 상무부 실무급 직원을 보내서 참관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요. 행사 개막 이틀을 앞두고 이 고위급이 참석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이 무역 불균형 해소 합의와 연계하는 시각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언론들은 이 100일 계획 합의를 통해서 대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 중국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일대일로 포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고위급 인사를 보내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동시에 공개한 100일 계획 합의문에도 양국은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미국은 정상 포럼의 대표단을 파견한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일대일로 포럼 중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행사인데 이 서방 정상들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포럼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바오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 목요일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29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과 130개국 대표단 그리고 70여 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은 이 각각 총선 준비와 대통령 선거 후속 작업, 또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비롯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참가가 어렵다고 이 중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이 포럼을 앞두고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일대일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아시아에서 중동을 이어서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을 잇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이 거대한 경제협력체를 만들 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대외 정책인데요. 중국은 이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50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오늘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이 5년 동안 중국이 일대일로 참가국들로부터 총 2조 달러 달러 규모를 수입할 예정이고요. 일부 국가들과는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해서 상호 무역 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참가국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1대1로 포럼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죠.
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또 쩐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등 이 각국 정상급 인사 29명과 함께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70여 개 국제기구 대표자들의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30여 개국이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는데요. 이 북한에서도 장관급인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 한국에서는 며칠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이 정책 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통을 주제로 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인데요. 이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중국 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만 북핵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죠?
네. 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이 중국 정부가 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이 북한을 초청했다는 점이 이 현지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을 하게 될 이번 행사에서 이 남북한 대표단이 함께 참가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이 자리하는 가운데 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에 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보좌관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가 이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흡연 규제 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예, 일본은 흡연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도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혹자들은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이 금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본 노동후생성이 공공기관과 음식점 등에서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액의 벌금을 내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금연 대책의 배경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의 권고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개최국 일본이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담배 없는 올림픽이라는 전통은 지난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이 베이징 지역에만 일시적으로 실내 금연 규칙을 도입했다가 지난해부터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으로 이 공공장소 실내 금연 적용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 후생노동부가 마련한 흡연 규제 법안 의회를 통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사장됐고요. 이 업주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이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면 이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 관련 법안에 집단 반발했던 겁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또 자신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 이민세관국이 최근 전국적인 단속 결과 1,000명이 넘는 조직 범죄 단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 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 있던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동상이 철거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옹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찍부터 코미 전 국장을 경질하기로 결정을 내렸었다고 밝혔습니다.
He's a showboat. He's a grandstander. The FBI has been in turmoil. You know that. I know that. Everybody knows that.
네, 코미 전 국장은 과시하고 또 주목을 끌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는데요. FBI는 약 1년 전부터 혼란에 빠져 있었다면서 여지껏 그런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부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고위 관리들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전 국장의 경질이 이 자신의 권고 때문이라고 알려지자 불만을 표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이 책임을 넘기려 한 일도 없고 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화를 낸 일도 없다면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에 따라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이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FBI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러시아 정부가 모종의 거래를 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핵심 기관이 바로 FBI고 코미 전 국장이 바로 관련 수사를 이끌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의 경질과 러시아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러시아와 내통한 일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또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에게 자신도 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느냐고 이 세 차례 물었는데 모두 아니란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는 편지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다만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이 러시아 관계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긴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예, 러시아 관계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긴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 측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이 어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FBI 직원들은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 업무를 꾸준히 수행할 것이고 현재까지 FBI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코미 전 국장이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맥케이브 국장 대행도 이를 확인했는지요?
네, 이날 청문회에서 여러 상원 의원이 이 문제를 재차 물었습니다만 맥케이브 국장 대행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이 FBI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백악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는데요. 맥케이브 국장 대행의 말 들어보시죠.
No, sir. That is not accurate. I can tell you also that Director Comey enjoyed broad support within the FBI. And still does.
네, FBI의 평 직원들이 더는 코미 전 국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정확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답한 겁니다. 맥케이브 국장 대행은 나아가서 코미 전 국장이 FBI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현재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에도 이 코미 전 국장을 경질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FBI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거듭 주장을 했죠.
예, 자 이날 맥케이브 국장 대행이 청문회에 나왔습니다만 원래는 코미 전 국장이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이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코미 전 국장의 경질이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와 관계가 없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앞서 수요일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FBI 국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왜 지금 해임해야 했는지 이 결정을 내린 시기를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원정보위원회는 코미 전 국장에게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회에 나와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주에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당국이 1,000명이 넘는 조직범죄 단원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으로 살펴볼까요?
네, 최근 미국에서 국제 범죄 조직 단원들의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세관국 ICA가 어제 6주 동안에 걸친 전국적인 단속 결과 1,100명의 조직 범죄 단원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체포된 용의자의 숫자는 거의 1,400명에 달했는데요. 그 가운데 1,100명이 이 조직 범죄 단원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ICA는 이번 단속이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체포된 사람들의 국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미국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900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외국 국적자도 거의 450명에 달했습니다. 이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21개 나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는 또 수백 정의 총기,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마약, 또 5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당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작전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네, 토마스 호만 ICA 국장 대행은 폭력 범죄 조직은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들면서 마약과 무기 밀매, 인신 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 범죄단을 이번에 특별히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들 범죄 조직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네, 뭐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 걸쳐 있습니다만 이 체포된 단원들의 활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ICA는 또 이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어렸을 때 혼자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서 그 가운데 또 9명이 조직 범죄 단원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행정 명령 대상자도 3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불법 체류자지만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자란 청소년들은 추방을 유예해 주기로 했던 바로 그 정책인데 이런 그 범죄 조직단의 연루가 됐다면 추방될 수 있나요?
네, 이 ICA는 미국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고 이 언론 공식 자료에서 밝혔는데요. 지난 2012년 이래 이미 1,500명이 이런 이유로 추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서 이 남부 연합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또 철거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어제 새벽에 시내에서 전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에는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예, 이 철거된 조형물 남부연합과 관련이 있는데 이 남부연합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에서는 지난 19세기 말에 노예 제도를 놓고 남북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노예 제도를 지지한 남부 쪽을 이 남부주들의 연합을 남부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철거된 동상은 이 남북전쟁 기간에 남부연합의 대통령을 지냈던 제퍼슨 데이비스의 동상인데요. 지난 1911년에 제퍼슨 데이비스 기념협회가 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철거 대상이 노예 제도와 또 인종차별을 찬성한 남부연합을 연상시키거나 또 기념하는 것들인데요.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네, 이 철거 대상이 모두 9개입니다. 제일 먼저 철거된 것이 리버티 플레이스 기념물인데요. 지난 1874년에 발생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무장 봉기를 기념하는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 동상이 철거됐고 다음 남은 게 남부연합 군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그리고 루이지애나 출신의 유명한 피에르 보레가드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시 정부 측은 철거된 조형물들을 적당한 보관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일단 창고에 보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뉴올리언스 시는 흑인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또 시위원회도 흑인이 다수인데 시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이미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네. 철거 결정이 나온 지 이제 2년이 지나서야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철거를 막으려는 소송이 나와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관련 소송은 지난 3월에 연방법원이 시 정부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또 상징물을 철거하는 지방정부들이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이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를 공격해 9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용의자가 남부연합 깃발을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주에서는 이 남부연합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조형물이나 깃발을 공공장소에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철거 조처에 좀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당연히 뭐 반대를 했고요. 또 남부연합의 깃발이나 관련 조형물이 인종주의를 상징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역사의 일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뉴올리언스 시의 철거 결정 과정에서도 반발이 심했는데요. 반대 소송만이 아니고 심지어 관계자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 당국이 철거 당일에 경비를 상당히 강화했는데요. 경찰은 작업 현장 주변에 저격수까지 배치했고요. 또 철거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방탄복에 이 방탄모까지 착용하고 또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비한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 통과를 남겨두게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바마 케어와는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케어란 무엇인가?
오바마 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역시 비싸서 개인이 혼자 내려면 부담스러운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약 15%인 4,700만 명가량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하진 않지만 스스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계층이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연방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건데요. 오바마 케어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무료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정부 지정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이를 거부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벌금 징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했고요.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시행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시행 전 15.7%에서 현재 8.6%로 약 7% 낮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시행을 자신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과 공화당의 반대.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연방정부 폐쇄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공화당의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이 오바마 케어를 손보는 것이었는데요.
And remember this for this room in particular. Obamacare is a disaster. The Democrats are up and they're saying, oh,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었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의무 가입과 가입 거부 시 벌금 징수라는 조항이었습니다. 미국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의사 표현을 무척 중시하는 나라죠.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오바마 케어 반대자들은 무엇보다 오바마 케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고 선택사항인데 정부가 나서서 가입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오바마 케어 시행 전에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혹은 저가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제로 오바마 케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보험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의 일부는 오히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 강제 가입 조항이 미국인의 의료비를 크게 낮출 거라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전반적인 의료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또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더 심화시켰다는 공화당의 비판도 계속됐는데요. 2013년 미 의회 예산국은 오바마 케어를 위한 정부 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 7,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대체법안의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미국 건강보험법을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케어의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렴한 의료 혜택 지원을 위해서 보건소의 예산을 약 4억 달러 추가로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소득 기준에서 나이 기준으로 바꾸되 지원 대상은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식으로 지원하던 오바마 케어와는 달리 대체 법안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꾼 겁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에 드는 연방정부의 지원액에 최대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주정부가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도 현재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낙태와 피임 등을 지원하는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낙태 시술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 중 26살 미만의 자녀가 부모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과 기존에 질환이 있던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일부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 연방정부가 5년간 80억 달러를 들여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보험사가 구급차나 응급실 진료, 정기검진 등 필수 의료 혜택을 반드시 제공하기로 한 부문은 각 주정부에서 정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대체법안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해서 지난 3월 최초 공개된 공화당의 대체법안, 미국 건강보험법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차례 진통 끝에 수정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미 의회 예산국이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공화당의 대체법안에 전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 공화당의 대체 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미 가입자를 2,400만 명 더 늘어나게 만들 거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public will now see what they gave their name to. They put their name next to you're paying more.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돈은 더 많이 내면서 혜택은 더 적게 받는 법안에 찬성했다면서 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기존 오바마 케어와 별반 다를 것 없고 여전히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들의 상당수가 새 대체법안 시행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혜택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지도부는 새 대체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하원 중도파와 강경 보수파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중도파 설득을 위해서 노년층 가입자들에 대한 85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했고요. 강경 보수파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많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메디케이드 보조금 지급 제도 확산 계획을 조기에 종료하고 대신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은 지난 4일 찬성 217표 대 반대 213표로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는 있지만 의석 비율이 52대 48로 민주당 도움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걸로 예상돼서 공화당 의원 중에 두 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부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하원 법안을 검토하겠지만 상원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존 코닌 공화당 상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올해 말까지 처리를 목표로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미국의 건강보험법 시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대체법안인 미국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본문에서 제가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라고 하자 제이슨이 지난주에 해고당했어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Oh no, why? 어, 그래? 왜 해고당했는데?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꼭 참석해야 할 회사 회의에 세 번이나 빠져서 그래. 사장이 이제는 한계라며 잭을 해고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he last straw,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Today's expression is the last, L-A-S-T, last, straw, S-T-R-A-W, straw,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 means the last in a series of unpleasant events, which finally makes you feel that you cannot continue to accept a bad situation. The last straw. 오늘 표현은 속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it is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이라는 속담인데요. 여기서 straw, straw는 집이죠. 마지막 한 오락이 집 때문에 낙타의 등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낙 짐을 많이 지고 가는 낙타에게는 집 한 오락이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소한 거지만 얹어놓으면 더 견뎌낼 수 없는 상황, 파국으로 치닫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계속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까지 가게 하는 마지막 결정타를 말하는 거죠. 결국 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잭이 회사 회의에 세 번이나 참석하지 않아서 사장이 이제는 한계라며 잭을 해고했다고 했죠.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ou borrowed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again? That's the last straw
라고 하면 너 또 허락 없이 내 옷 입은 거야? 이젠 더 못 참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재미있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Let's review. The last straw means that it's the last little burden or problem that causes everything to collapse.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펜타토닉스가 부른 할렐루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ou?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She broke your throne and she cut your hair and from your lips she drew the hallelujah. Hallelujah.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20년 5월 12일 오늘.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태어났습니다. 영국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이후 24살 되던 해 나이팅게일은 병원에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의 부모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당시 병원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근무 환경도 매우 비위생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규 간호 교육을 받은 뒤 런던에 있는 한 병원의 간호부장이 됩니다. 이후 1853년 유럽에서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나이팅게일은 30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터키 전쟁터로 나가 부상당한 병사들을 밤낮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정성 어린 간호에 힘입어 군인들의 사망률은 42%에서 2%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이후 병원 개혁안을 제안하고 간호사 양성소를 창설하는 등 국제 의료 구호 활동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오늘날까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5년 5월 12일 오늘. 미국 국적의 상선 마약의 주호가 캄보디아 무장 선박에 나포됐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부는 마약의 주호가 캄보디아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마약의 주호는 나포될 당시 캄보디아 해안에서 60마일 정도 떨어진 공해상에 있었습니다. 이에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마약의 주호 나포 사건은 해적 행위라면서 선박과 선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당시 캄보디아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의 상선을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틀 뒤 포드 대통령은 인질 구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At my direction, United States forces tonight boarded the American merchant ship SS Mayaguez.
그리고 이 구출 작전의 성공으로 39명의 선원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질 구출에 나섰던 41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